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던 분들 가운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자연과 벗하며 야인처럼 사시는 것을 방송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 가운데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로망처럼 가지게 되었다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도 쉴 틈 없는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그런 자연 속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공감하고 많이 이해하면서도 또 모두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한 선택이었겠지만 저렇게 사는 동안에 가족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쉽지 않은 삶의 고난에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고 참 힘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에게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이하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금년의 연세가 어찌 되셨습니까?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험악한 세상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서도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수례하는 고백을 통해서 쉽지 않았을 그의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의 삶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사망의 골짜기를 더듬는 것처럼 힘겹고 무서웠고 고통스러웠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라고 인생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감나갔던 일들의 양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누구의 삶이나 파란만장할 수 있고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 넘어 보이는 이웃집 잔디가 아주 깨끗하고 푸르게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뽑힌 자국이 듬성듬성하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오물들과 벌레 죽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낭만적인 삶을 사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삶에도 그 나름의 애환과 말 못할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때로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고난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위기들을 관리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기 때문에 또는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담담하게 또 대담하게 이 모든 시련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고난이 삶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숙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흔히 인생사를 말할 때 광야 같은 세상사라는 등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표현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인생사에 비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른 사람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탈락하고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점은 우리 세상사에 있어서 큰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 광야길 가운데 발생했던 수많은 위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탈락하여 광야의 사막에 장사 지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광야길을 힘차게 이어 걸어간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교훈 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광야의 근본적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도저히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며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했던 모세와 지도부를 격렬하게 원망하고 성토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산정하여 40년간 광야길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그때부터 그들의 40년 고난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이끌어가야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지를 두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공표했을 때 또다시 격렬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이들에 대하여 광야의 불뱀으로 징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호소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그 자체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서도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사망에 그늘진 땅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단은 북쪽 한계점이었고 부엘세바는 남쪽 한계점이었는데 부엘세바보다 더 남쪽 지역을 네게브 사막지대 또는 남방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 남방 땅에는 사람의 거주가 어려워 예로부터 도시와 촌락이 형성되지 못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극한의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죽음의 유행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길은 본래부터 걷기가 힘든 길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자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출발부터 이런 우회로를 생각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북상해 가는 해변길이었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선호했던 통상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변을 따라 북상하다 보면 많은 블레셋 도시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염려하셔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변길은 초기에 선택 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진로는 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진해서 가나안 내륙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정탐도 다녀왔으니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거절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길은 왕의 대로를 따라 북진하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동쪽을 통과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나라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장 남쪽의 에돔부터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정중하고 애절하게 에돔 왕에게 통과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며 무력 대응을 통보해 왔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혈족인 모세 에돔과 전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이 불가피한 선택이 또 불평과 저항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에돔을 우회하여 지나가야 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사에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고 피하지 못할 어려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현실과 피할 수 없이 결정된 삶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인 노력으로 도전하고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은 길이어서 주님께서도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지 못할 과정들도 많이 있고 져야 될 십자가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길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가야 될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사에는 최선의 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차선의 길도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차선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 길에서 항상 원래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최선의 길로만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삶에나 수정을 거듭하고 보완을 거듭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천하 제일의 모사로 알려진 제갈공명에 대해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그에게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첫 번 계략이 성공했을 때는 흰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정된 나은이 통용되었을 때에는 검은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쏟아서 계산을 해보는데 언제나 검은 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전도 방향을 잡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돌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피레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셨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의 영이 만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 그들이 밤을 새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전도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게도네아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네아로 건너가는데 이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었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한 길이 아니라 제3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제3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 길도 여의치 않고 내륙길도 막히고 에돔 땅 통과도 거절당했을 때 남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모든 길이 봉쇄되었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3월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좋은 대통령 세워주십사하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 후보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사회적 전환기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차선이지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나쁜 사람이 다 해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들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차선의 선택도 지혜롭게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들을 바벨론에 압제했을 때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사용하셨는데 이방인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무릎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선의 길을 여시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의 역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그가 살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몰려와 겹겹이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사원이 급히 선지자에게 보고하며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며 대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 사원의 영적 눈이 열리게 주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도록 내려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이미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소개됩니다. 고통당하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며 아우성쳤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불뱀이란 광야에 서식하는 맹독의 독사들로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당한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무슨 방법과 약품이 있어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애원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는 점을 알게 해줍니다. 이 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 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고 그 악한 운동들에 대하여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옳은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성립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우리 모두 삶의 능력입니다. 키엘 케고가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했지만 단테는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작품 신곡에 보시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팻말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이르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고뇌로 이르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한 입구, 너희들 여기로 들어오던 자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옥이 희망이 허용되지 않는 오직 절망뿐인 처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지옥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남은 희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불뱀에 물려 극한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자칫 이 노뱀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성시할 염려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국가적인 신앙 개혁 때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때까지 존속해 있었던 이 모세의 노뱀을 신성시하여 우상화하자 히스기야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 즉 노조각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단순히 노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체의 모습에 영감한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의미가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쳐다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이 광야의 백성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항으로 영혼은 피폐해졌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고 불뱀의 습격으로 고통과 비명의 신음 소리가 광야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궁극의 희망이요 믿음이 우리 궁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매일의 발걸음이 무겁고 끝없는 고난에 지쳐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질 때 이때는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삶이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의 지은 죄가 많아 불안과 고통의 삶을 괴롭힐 때도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이 더해질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절망에 지쳐 쓰러질 때 죄짐이 무거워 견디기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고통은 치유되게 하시고 시험은 극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길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신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사람의 사는 길이 광야길 같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앞뒤가 막히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걷는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